예,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갖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제가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성전 비문 앞에서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한푼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절대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여다가 성전 비문 앞에 놓으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으니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있던 그 앉은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약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얼마 예수님이 태어난 2000 그러니까 제로 그냥 기원전 4년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바사오 코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 너희들의 모든 가져온 금은 보화도 다줄 테니까 먹고 살수 있는 걸줄 테니까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전쟁 통해 다 망가지고요. 허물어지고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이제 봅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 그런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기는 왔는데 마침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는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합니다. 시기합니다. 정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억압합니다. 탈취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원망을 늘어놓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 대언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 걸어가세요. 지금 선풍기를 돌려주네요. 참 고마운 일인데. 예,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돕다고 우리 손자가 저에게 선풍기를 틀어주네요. 예, 기계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늘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달리다 구미라고 말을 했습니다. 달리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구문 일어나라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달리다 구음 하니까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가 달리다 구음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함으로 죽은 소녀를 살리셨다면은 과연 예수님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오늘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지 않을 수 없단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주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등경 안에 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람. 무엇을? 여러분의 착함과 여러분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진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도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상황에도 있고요. 무서운 위험과 혼란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처해 있는 모습이나 환경이나 조건들만 바라본다면은 자포자기 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반드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마치 40년 안전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 일어났던 그 능력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오늘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좌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혼돈에서 질서를 주신 분이요, 하나님은 어떤 거 해요? 텅 빈 곳에 전부 채워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주시고요. 영적인 문제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문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그들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임한 빛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나타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마치 다른 빛을 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달에 비쳤을 때 달이 그것을 우리에게 비치듯이 하나님이 빛인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봤으며 생명의 빛은 세상의 빛은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부활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부활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답니다. 와, 심판의 부활은 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의 보면은요, 불의 불못에 들어간답니다. 죽을래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받은 빛을 등경해 놓고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춰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여전히 어둠이 땅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지금 동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현재까지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덮여 있답니다. 이사야는 세상을 여전히 어둠과 캄캄함으로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답니다. 자신도 모른대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면은 그때 오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아하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거든요. 우리는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쓰겠느냐? 후에 아무도 쓸 데 없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도 쓸 데 없답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거래요. 내가 들어가는 곳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분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요.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내가 가는 곳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그러한 깊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은 지금도 어둠으로 덮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 어떻게 동행합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고 실망과 낙담과 좌절 속에 허덕이는 사람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세 분이 하늘로 살아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니까는 그냥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두 사람 에녹과 우리 엘리야는 사람인데 공중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여기 에녹을 말했습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뒤에 그 틀림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약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여 거룩한 족속이요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 베드로는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집 다스리는 사환이었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집 다스리는 주인이 아들로서의 우리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씀을 읽는 거지요.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한 활동을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 보면은요, 4장까지 보면 매일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고 함께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 3,000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요, 가르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도 주시나이까 하고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주일의 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보니까는요, 그 은혜가 충만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은 빠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기쁜 일, 나쁜 슬픈 일 다 감싸고 있다가 나와서 교회 나와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하겠지만은. 그러면 형제들이 함께 그와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이고 용광로와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부담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된 사람, 성령이 충만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날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우리의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8장 5절인가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에 본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오, 우리 모두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교회가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여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이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가득 차는 것이 넘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흘러내려도 붓는 게 넘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는 매일 읽습니다. 그걸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 나들 말따다 말 날 때마다 우리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말씀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를 수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면 어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잘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복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해서 제 생각을 걸으면 무릎도 아파요. 이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랬거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 어제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 사람인데요. 아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육신은 같은 육신이 늙어가고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세례받기 전에는 세상나게 즐거웠지만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세상나은 그런 건 있다 하는 건 알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인도하는 길은 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힘들어도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되어간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가서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을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승을 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요? 그래서 좋은 소양우들은 보니까 와, 이건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왕이니까 왕을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모든 것을 진멸하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죽는 거나 내가 불태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리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일을 범하면 기도를 쉬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여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호흡을 쉬지 않으면 죽거든요. 다이빙하는 사람은 보통 뭐 5분까지도 숨을 안 쉬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분 지나고 2분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훈련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이빙하는 분들은 15m까지 밑에 물속으로 15m까지 들어가는 걸 훈련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것은 기도함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 사정은 우리 마음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에 충만돼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 가져와서 나에게 주고 내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해 준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내가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 가장 베이직한 겁니다.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저 아들 친구가 아는 분이 마흔 몇 살 되었는데요. 저녁에 자녀가 둘인가 하나가 있다는 건데요. 골치 아프다고 나 좀 일찍 들어서 잠자겠다고요. 그런데 잠자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몸은 아주 갈대와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흘러가고요.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뭐 40년 동안 스페인을 다신 총통이 있다고 합니다. 죽어버리니까 끝나거든요. 근데 그 죽는 걸 모르고 계속 그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현실,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했던 일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내가 물 먹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바람의 공기, 햇빛을 받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한 걸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때요? 광팍해지는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온갖 혼돈과 혼란, 불의, 부정이 반출해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85억 중에서 85억 세상의 인구 중에서 천주교 먼 게 다 합쳐서 기독교가 한 20억이 된답니다. 그런데 20억만 되는 사람들이 정말 착함과 선함과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물을 그대로 감당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주 힘든 건 뭡니까요? 다른 종교 그러잖아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 죽으면 72명의 여자들이 그곳에서 환영한답니다. 어디가 그런 게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답니다. 자기는 그러면 자기가 죽여야 되거든요. 시키는 사람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요. 왜?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만 죽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먼저 정말 손을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먼저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 감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단 남자 여자도 오직 남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를 내려보내서 죽게 만드니까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 집 맡은 자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아들로 충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양자로 태어난 거거든요. 같은 고난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이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은요, 이렇게 말 아십니까요? 왁왁왁 차고 달리는 말이 아니고 한 대, 두 대 하는 것이 열 대 되는 것이 한 말입니다. 그 말통 속에 넣지 말고 그 등경을 위에다가 두어서 빛을 발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의롭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그거 좋은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참 좋아요. 그것을 입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제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된다는 거지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 14절까지 보니까 나도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빛인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은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둘째는 우리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휘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휘합시다. 앉아 있는 것은 앉은뱅이입니다. 앉은뱅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까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와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그를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보상, 상급을 준답니다.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요? 첫째 지혜를 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 형상처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했더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도 있고 하나님의 발도 있고 다 얼굴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모세에게는 보여줬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얼굴도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66편 1절에 보면요.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발등상 위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중에서도 오늘 캘리포니아 샌게브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상급을 주십니다는 것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은혜 우리 감사하고 찬양을 하십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정말 세상에 험하고 어렵고 생활하기 힘든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입으로 표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잠자지 말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군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